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함과 기적적인 간섭으로 감옥을 나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에 베드로가 와서 자기가 구출받은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잠적해버립니다. 참으로 우리한테는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느 만큼 신앙이 담대했느냐 하면 두 군사 틈에 누워서 오른편에도 군사가 하나 있고 왼쪽에도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손과 발을 같이 묶고 있는 겁니다. 내일 죽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틈바구니와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깊이 잠들었던 베드로입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담대한 게 아니죠. 죽는다면 죽는다 하는 신앙으로도 담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면으로 생각해도 어쨌든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일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어떤 위기를 탈출했다면 숨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도 꺼내셨다. 나를 죽을 자리에도 꺼내셨다. 그럼 얼마나 담대하게 지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저희에게 어떻게 주께서 자기를 옥에서 끌어내셨는가를 얘기하고 잠적해서 이제 이 이후로는 베드로 얘기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이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믿는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간섭하는 능력을 믿는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를 어떻게 만드냐? 방자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비유를 대표적인 실례를 민수기 14장에서 보십시다.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봅시다.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때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라 하는 곳에서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들이 귀환하여 보고를 들은 때입니다. 그 열두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마는 그곳 족속은 어찌나 큰지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더이다. 땅은 좋은데 들어가서 탈취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쳐 울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꾸중하십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광야 40년에 유랑하는 일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함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거나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탐하고 좋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했는데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신앙이 없었죠. 그래서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이고 그 후손들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요. 모세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듣고 이미 판결을 내리셨다. 이제 와서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갔다가 이제 그 적군에 의해서 패해서 도주했다는 기록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내용이 어떤 그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놓친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공부를 못해왔단 말이에요. 요즘 방학했으니까 통지표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또 중고등학교 하면 이제 또 받으시겠습니다만 받고 부모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야, 넌 어떻게 공부를 못하냐? 그건 이제 늘씬하게 패줄 수 있습니다. 그때 자녀가 뭐라 그러냐 하면 딱 방문 닫아 걸고 공부한다 이거예요. 눈물을 똑똑 찍어내면서 야, 밥 먹고 해라. 밥 안 먹는다 이거예요. 왜 안 먹냐? 공부한다 이거예요. 요걸 회개했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그게 뭐 하는 태도죠? 그게 아주 악질적으로 반항하는 겁니다. 그게 엄마가 공부하랬잖아요. 난 밥도 안 먹고 공부하겠다 이거예요. 요건 아주 그냥 절구에 넣고 쪄야 돼. 지금 민수기 14장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습니다. 가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은 흐릅니다만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누구 양만 올리시는 겁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 백성을 쫓아낼 거라고 못 믿었단 말이냐? 너희 그 믿음 갖고는 여기 못 들어간다.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행한 것과 홍해를 건넌 것과 그동안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 너희를 막았던 족속들을 내가 다 친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을 그걸 보고도 모르느냐?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는 그 벌로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랑하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홀가닥 그런 거야. 좋아요. 밥 안 먹고 공부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좀 순종이 아니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그럽니다. 진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경홀함으로 하나님께 신경질을 부리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뜻밖의 얻어걸리기 쉬운 신앙상의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그 사도행전의 그 앞장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통과 핍박의 인생을 걷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비교해서 힘이 약하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신자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냐? 둘 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소유권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직접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에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 환난과 핍박이 신자에게 유익한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패역한 것을 고치려고한다면지금심판을행해야되기때문에하나님의자비하심과긍휼하심으로지금참고계셔서그런다그랬습니다바로그걸베드로가깨우치는겁니다즉베드로가감옥에서천사로말미암아기적적인구출을당하는것은곧하나님이이세상의지금기존질서를파괴할마음이없다는것으로알아듣는것입니다신자들이보통오해하는것은자기에게하나님의어떤기적이임하면이제는그기적이그전에있었던질서와체계를대체하는것이라고생각하는것입니다이걸고린도전서13장으로가서조금더자세히풀어보기로하십시다고린도전서13장8절입니다사랑은언제까지든지떨어지지아니하나예언도폐하고방언도그치고지식도폐하리라우리가부분적으로알고부분적으로예언하니온전한것이올때에는부분적으로하던것이폐하리라내가어렸을때는말하는것이어린아이와같고깨닫는것이어린아이와같고생각하는것이어린아이와같다가장성한사람이되어서는어린아이의일을버렸노라우리가이제는거울로보는것같이희미하나그때는얼굴과얼굴을대하여볼것이요이제는내가부분적으로하나그때에는주께서나를아신것같이내가온전히알리라그런즉믿음소망사랑이세가지는항상있을것인데그중에제일은사랑이라고린도전서13장앞에는물론12장이있고13장뒤에는물론14장이있습니다그12장과14장은둘다은사장입니다근데13장만그가운데사랑장이끼어있고그거는뜻밖에도여러분이다시한번나중에자세히고린도전서12장13장14장을보시면12장에서14장에이르는흐름을돌연하게깨는것으로들어와있는것을발견하게됩니다그흐름을깨고있습니다말하자면긴급동의를한것같습니다13장이그내용이뭐냐면은사란무엇이냐를분명하게밝혀주기위해서입니다은사란은사가필요한그러니까은사가우리에게주어진것이무엇을의미하는가라는것을알게하기위하여사랑장이가운데낍니다은사란무엇이냐우리가지금완전하지않기때문에주어진비상조치다이겁니다우리가지금완전하지않기때문에준비상조치가은사입니다그건다시말해서우리가완전하도록환경과조건즉이세상과질서체제를아직은바꾸지않겠다는뜻이다이겁니다쿠데타를일으킬마음이아직없다고요하나님이아직이세상의악과불의한것을몰아내고새하늘과새땅을아직은건설하지않겠다는뜻이요죄악을몰아내고심판하는것을아직은보류하고있다는뜻이되는겁니다그사랑장의위치입니다우리에게은사가왜있느냐지금우리가부족하기때문이요부족한채로살도록즉이불의하고패역한것이신자들을괴롭히며방해하며핍박하는것을견디도록하기위해서거기에져서는안되니까하나님이비상한방법으로우리에게조처를취한것이은사다이겁니다지지않도록그러니까은사가 주어진것으로이제부터는그냥알아듣는말로기도할것이아니라꼭방언으로만해야된다이제는병원가서고칠것이아니라기도해서고쳐야된다라는체제의변화가아니라고요이체제를놔두는대신에이것으로인하여신자의운명과신자의유익이방해받지는않게하겠다는비상한조처는있으되이기존질서를아직은없애지않겠다는뜻으로방언이와있고병고침이와있다즉은사가와있다를알아봐라이겁니다그러니까베드로쪽에서지금보자면왜천사를보내서베드로를감옥에서구출을했느냐하면아직이세상권세를깨뜨리고예수님이재림나팔소리와함께와서모든죄와사망과해하는것과거룩한것을반대하는세력을아직은불못에던지지않겠다는뜻이다로알아듣는다말입니다그러니까어떻게해야돼요핍박하고잡아죽이려는사람들앞에도망가는수밖에없다고요그걸잘못해석을하면그렇다이제하나님께서내가무슨일을당하든지천사로보내서꺼낼것이다그래서헤롯앞에가서잡아봐라이러지않는다고요 이것이 신자가 뜻밖의 신앙이라는 것으로 크게 오해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즉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와 함께 그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까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그 대표적으로 그 오해한 사람과 아주 대표적으로 잘한 사람 둘을 구약에서 찾아보아서 비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가십시다. 엘리야를 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이제 이 19장이 등장하는 사건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합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왕조로 갈라져 있을 때 북왕조인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백경이라는 소설의 선장의 이름으로 등장한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경을 쓴 사람이 멜빌이 그 글을 쓸 때 인본주의, 휴메니즘의 선봉자로 이 아합이라는 이름을 갖다 씁니다. 그 상징적인 소설이죠. 거기서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이 Ahab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혼동을 하죠. 그 아합입니다. 그 모델이 됐던 성경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악왕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악왕은 보통 이제 보니까 그래요. 언제나 부인을 잘못 만났더라고요. 이 부인이 훨씬 악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멋있는데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잘못이 있다면 공초가였다는 것이 그의 전실수의 이유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인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을 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닥치고 민심이 흉흉해지며 아주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걸 이세벨과 아합은 엘리야 때문이라 그러고 엘리야는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갈멜산에 대표적 회담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부르고 그 엘리야는 하나님 편의 선지자로 나와서 왕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보자 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어느 신이 정말 그 제사를 열납하는가.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드린 제사는 하루 종일 빌고 빌어도 하늘에서부터 무슨 아무런 징조도 없고 제사를 받는 표가 없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온통 태워서 받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걸 확인하고 엘리야와 함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거기 참석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앞에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이제 비가 옵니다라고. 진짜 참으로 비가 옵니다. 그 비 오는 앞을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던 사마리아까지 엘리야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빗속을 달리는 아합의 마차 앞을 뛰어서 사마리아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면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으니 이제 싹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럽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느냐 하면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으니까 이제 그 앞에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세벨이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고 세력을 아직 잡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의 권세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광야길에 들어가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면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못해 먹겠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까지 갑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그러죠.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19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나 주시는 뭡니까? 이 방법이 하나의 답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묻는 건 이겁니다. 너는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위였으면 좋겠느냐? 거기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모든 것을 삼키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다고요?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십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너는 내가 지금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했으면 좋겠지 나는 지금 심판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의한 자들과 패역한 자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설득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아직은 심판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종종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심판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든지 지진이든지 불이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실수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능력과 권세와 신비한 간섭은 신자를 보호하시며 신자를 완성하시며 신자를 유익해 하시며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능력과 신비한 힘을 이 세상에 간섭시키십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아직 안 쓰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신약에는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가 몽땅 그렇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으로 31절에 있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습니다. 원래는 그 본래의 실체는 새가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인데 씨는 너무나 작다 이겁니다. 근데 천국은 지금 그 영광된 모습이 즉 겨자나무에 비해서 겨자씨가 상상할 수 없이 그 모습이 감춰져 있듯이 천국은 그렇게 감춰져 들어와 있다고요. 지금은 겨자씨지만 나중엔 나무로서 완성될 것이다를 지금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은 겁니다. 그 나무를 씨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작아서. 게다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 씨를 밭에 갖다 심었다고요.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와 있으되 지금 그 영광과 권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국의 메시지와 천국의 실체들이 우스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과 이 씨와 이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그러나 사람들 쪽에서 볼 때는 이 영광과 권세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깔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며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면하도록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도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하거나 우리가 가는 이 주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갈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걸 도무지 혼동하지 말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멋지게 승리합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자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왕의 그 질투를 삽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가고 숨을 자리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맙니다. 블레셋으로는 도망갈 수 없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아주 철천지 원수 국가고 게다가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쪽에서 보죠 가장 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었던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에 등장을 해갖고 블레셋의 역사 이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미워도 보통 밉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할 수 없어서. 근데 한쪽에서는 적국의 중요한 장수가 이 귀화를 했으니 받아주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처음에 용납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의 원순이 죽여서 후환을 없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입김이 세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도망갈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매달리고 신앙으로 민 게 아니라 죽이려면 죽여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칼로 찔러면 칼이 부러지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지혜를 기울여서 만든 방법으로 탈출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미친 척합니다. 옷에 배설물을 묻히고 침을 질질 흘려서 그래서 이 사람들 하여금 저렇게 된 사람을 저런 더러운 피를 내 칼에 묻히지 말자.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살아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요. 그 시를 나중에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34편이라고 한 33 밑에 괄호를 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고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높이세. 지 힘으로 도망왔지 언제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어째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친 자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쫓겨다니게 하다가 마침내 할 수 없이 적국에까지 도착했는데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죽을 위기에 처해서 할 수 없이 있는 꾀를 다 동원해서 미친 척하고 도망왔는데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높이세.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다윗이 아는 겁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그것이 결단과 하나님의 손이 약한 것이거나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자를 통하여 이 불쌍한 세대 앞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고통과 그 경멸과 희생을 감수해서 펼치려고 하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가를 아는 감격 속에 있게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깨우쳐야 하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뭐든지 내 고집,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돕습니다. 그걸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관세를 받아야 되고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처한 일을 처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만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고딕식으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뾰족하게 끝이 되어 있는데 교회 제일 높은 데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죠. 정답이 아닙니다. 십자가보다 높은 곳 피뢰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벼락은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렇단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단다. 근데 왜 하나님이 교회에 벼락을 내려요? 왜 교회가 그 신앙이 없어 피뢰침을 달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버지시지만 온 피조물계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새에게도 아버지는 아닙니다. 참새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벼락을 높은 곳에 떨어뜨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맨 처음 누가 지켜야 되냐면 과학자가 아니라 신자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벼락을 맨 꼭대기에 떨구십니다. 그래서 피뢰침을 불신자들이 피뢰침을 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는 법칙만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피뢰침을 달아야 됩니다. 그건 신앙이 몹시 좋은 겁니다. 그걸 안 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 피뢰침 위에 앉아있어도 괜찮다. 이걸 교만하다 그럽니다. 위로는 벼락을 맞고 밑으로는 피뢰침으로 엉덩이를 찔러야 됩니다. 이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결론 짓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두 번째 시험입니다.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뭘로 시험을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느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보고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증거해봐라. 네가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봤나 안 봤나?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야, 너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나는 너한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와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왔다. 내가 뭐 미쳤다고 네 앞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냐? 아시겠어요? 주님은 지금 마귀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하고 그 싸움하러 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가를 증명하고 그것 떠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과 진리를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세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복받고 그리고 책임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제 내 삶과 내 존재와 내 인생을 통하여 이 하늘나라의 비밀과 진리와 생명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시기로 하셨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가게 하면 거기에 그 말을 들을 대상이 있다는 뜻으로만 압니다. 그가 나를 때리면 매 맞는 것으로 그 내용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메시지화 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죽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혹 죽게 한다면 그것도 주를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고 살아서 죽게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죽게 유익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도 유익한 것을 믿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께서 오늘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를 통하여 펼치시는 복음의 승리와 확장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오.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라 그러기 전에 하십시오.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펼치시는 것이 어느 때 무엇을 위해서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열두 영도 더 되는 오늘 날씨는 12군단에 해당하는 천사를 나를 위해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시죠. 베드로가 검을 꺼내 치자 그럽니다. 얘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잡혀가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이유가 뭐죠? 그 기적이 나에게 지금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기적은 뭐죠? 나를 통하여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긍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함부로 부리는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내게 환난과 고통을 면하게 하시지 않는가라는 어리석은 투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십시오. 베드로같이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여러분의 상식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더 많이 지혜로워지시고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것을, 실패치 않을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범상한 인생이 중요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기적이 도입되지 않는 것은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과 삶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흡족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더 큰 기적을 요구하여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이 감추어진 겨자씨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께서 크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한 알의 썩는 밀알로 땅에 파묻혀 썩어야 되는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곳에 주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을 기대하며 찬송하며 충성되어 우리의 신앙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